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여행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시켜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지각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찾으셨으면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에게는 괜한 걱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혹시 이 자리에 오지 않고 그냥 그 숙소에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매점으로 가는 분이 많을까 걱정도 했는데 또 제 자신도 이곳에 바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두 참 대견하다는 생각 들죠. 예, 우리 자신들을 참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대견하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대단한 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참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은 누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실은 단연코 성경을 바로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갖는 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안 되고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귀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진리의 여행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꼭 고비, 통과해야 될 고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아무런 고비도 없는 일이라면 결코 좋은 일은 별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의 고비도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 말씀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 문제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봐야 되겠다. 라는 결심, 각오가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이왕이 주어진 시간 관심 있게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대리기를 원하시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창조의 목적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여기에 짤막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간절한 바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제적인 뜻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뜻을 두시고 또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초청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고 예사로운 일이야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석하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구원해서 우리 삶을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때로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의 심신이 지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아니할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정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죄에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그 구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시한 것, 별 가치 없는 것, 돈 얼마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의 목숨까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이라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길을 그리면 두 시간 남짓의 시간이 재미도 있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으셨으면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로 오해하였도다. 참 우리네 삶 속에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 아쉬운 일들, 왜 내가 그렇게 했던가, 또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왜 후회하는 일을 하고 왜 오해 속에서 일을 함몰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안고 실패를 맛보게 됐을까?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바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이 주어지고 자책할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수많은 오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회의 삶에서 벗어나고 진정 우리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한번 결단이 이 시간에 필요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사는 삶의 차이가 여러분 작은 차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사는 삶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고 바른 믿음을 따라 사는 삶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작은 차이일까요? 어쩌면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어떨까요? 믿음 없이 사는 삶, 먼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진정한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의미 있는 삶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진정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살면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황하는 삶이 되고 좌절하는 삶이 되고 낙망하는 삶, 결국은 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이라는 죽을 사하고 이게 무슨 망자입니까? 망할 망자입니다. 죽었는데 또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망했다라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고생하며 살고,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 죽음 앞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부짖을 필요가 있을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삶도 지지리도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망했어요. 죽어서 망하는 사망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것, 우리 삶을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삶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기를. 그냥 왔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죽으면 끝일까요? 그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 같은 분들은 뭐라고 모비명을 남겨놓으니 오물쭈물 살다가 내게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런 모비명을 남기고 삶을, 또 어떤 유명한 스님은 괜히 왔다 간다라고, 괜히 왔다 가면 괜찮죠. 죽고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진정으로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 얼마나 사랑 이야기하지만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는 사랑,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그 사랑에서 서로 기쁨이 있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정말 평안을 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마저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에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돈만 생각하죠. 돈 없는 것, 경제적인 가난만 생각하죠. 사랑의 가난, 사랑이 가난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없으면 우리 삶은 원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미움이 쌓이는 삶이 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조그만 일에도 증오,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 사랑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그저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느 날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인생 허망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겨우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 언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본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윤기가 나던가요? 그 삶에 이렇게 정말 행복이 보이던가요? 사랑이 소망이 없는 삶은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쉽게 주저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 있는 사람, 조금의 어려움, 역경들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사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서로 불신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식사자리에 섰다고 합시다. 그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좋은 경치 있다고 그게 좋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기쁨은 믿음을 통해서,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삶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사는 삶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어떨까요? 세상은 쉽게 다투고 쉽게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발은 하나 되자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거기는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번 보십시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인데 누가 한 사람 막 소리 지르고 호각 불면서 막 그러던가요? 무질서 속에서 놀랍게 질서가 이루어지며 굉장히 무질서 같은데 타라서 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서로 뭔가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방과하면서 이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정말 그 화목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런 나름도 우리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 그냥 처음에는 그림 뭐 이제 어제도 듣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노아 에덴 동산도 사실이잖아요. 노왕수도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배웠잖아요. 이제는 결단하고 아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살아왔는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계신다. 아니면 공부해보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 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윤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 참 이스라엘 잘 아시죠? 어떻게 한 나라가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할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한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시대 독립하고 회복되고 그 조그만한 나라가 전 세계를 좌우지할 수 있을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야기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심상치 않는 일들을 보면서 쉽게 말세야 말세라고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경이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림의 때는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내 문제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운명 앞에 서 있을까? 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까? 그리고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문제가 아마 풀어지고 우리 모두 구원 받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인생이라고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의 길, 어떤 삶, 어떤 흔적을 그리고 오늘 내 이르렀고 또 어떤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참 쉽게 지치고 정말 이런저런 문제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의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그 고생스럽고 힘든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사실은 본심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다른 본심을, 다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인생의 길에 고생도 주시고 수고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주셨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라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를 원할까? 그럼 무엇 얻으러 왔을까요? 돈 벌러 왔을까요? 그럼 돈이 행복하고 돈이 사랑을 만들고 돈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를 얻으러 왔을까요? 공부하러 왔을까요? 무엇? 예,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에 대한 갈등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윤기가 없는 것은 사랑의 가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궁색하게 살잖아요. 옹색하게 살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 없는 삶.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우리도 사랑에 대한 갈증들. 사랑을 찾는 정말 고뇌의 여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 행복 어떻습니까? 행복이 가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평을 가지고 또 쉽게 정말 화가 나고 쉽게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왜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마음 여유도 가지고 또 아니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생 정말 죽는다고만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짐승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듯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여러분 안식, 참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이런 거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몇십 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 우리 삶을 진정 윤기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누리고 함께하고 참된 안식,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주시기 원하는데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죄는 크고 작은 모든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죄가 있으면 행복이 안 느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죄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쌓이는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 다시 말해서 죄에서 건져주실 구세주,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구세주를 모든 인간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가호, 신의 은총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있어야 됩니다. 구세주를 믿기 위해서는 구세주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도록, 만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시께서 주신 책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성부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을. 그런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해야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은 증거와 성참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께 구세주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고 참된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사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증거와 성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를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 중앙에 가는 보잘것 없는 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증거케 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 하나님을 알 때 그 다음에 우리 죄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받게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 수 있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원리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원리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진 삶의 결과 저주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시는 분임을 생생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사랑과 미움으로 나눠지고 밤과 낮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그런 것처럼 택한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생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구체적인 축복의 순종의 결과 축복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마다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 결과 반드시 불순종의 대가 처절한 저주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결과는 축복과 저주로서 두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신에 선택하라, 선택하라. 근데 계속 불순종하다가 BC 606년에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 계속 600년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큼을 생생하게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주가 아니잖아요. 축복입니다. 결국은 축복,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성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처녀의 몸을 빌리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 코스 그대로 밟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욕심,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존심의 문제, 어떤 육신의 요구,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진정한 가치 있는 것,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보다는 현세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는 나머지 예수님마저 잡아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과 살인강도 바라바사에서 너희는 누구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마다고 바라바. 예수님마저 배척한 죄로 그들은 AD 70년에 결국은 망하게 된 어떻게 망하니 철저하게 전세계로 흩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12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에스겔 5장에 보면 3분질은 온역과 기근으로 죽습니다. 3분질은 칼에 학살당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전세계에 흩어버리고 내버려 둔다 가지 않고 흩어버리고 반드시 그들 가운데 칼이 또 학살이 따라다닌다라고 에스겔 5장 12절에 그들의 운명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됐습니다. 에스겔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겔 5장 구약성경 1155페이지 5장 7절 그러므로 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는 이방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는 이방인의 규례 대로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막이 내게 내리지라. 모든 세계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전무후막에 상상도 못한 저주를 쏟아붓겠다라고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기다리던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고 기다리던 그분을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마저 배척한 그들을 방법이 없겠죠. 방법. 그래서 결국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3분지는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는 너희 사방에서 칼이 엎드려질 것이며 3분지는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한 민족의 운명을 어느 사람이 3분질은 온역, 온역은 전염병이죠. 못 먹고 힘이 떨어지면 전염병에 병에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 굶어서 죽습니다. 또 그중에 또 3분질은 칼에 학살당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남죠. 그 3분질은 사방에 온 세상에 흩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칼에 학살, 저주가 따라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자 완전한 참신께서만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결국은 그들 AD 70년에 가서 1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머지 3분의 1 전 세계 모두 다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쫓겨난 그곳에 대해서 좀 내비두면 좋지 않겠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따라다녔습니까? 칼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저주가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온갖 고통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1900년의 역사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20세기, 21세기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 단연코 이스라엘입니다. 단연코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경대로.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 세계 이상 온갖 저주, 학살, 참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앞에서 그랬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저와 이름을 구원하는 표입니다. 구원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다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이스라엘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결과입니다. 철저히 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대로 선택된 민족, 복을 받게 해서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 전세계 이산되게 됩니다. 축복의 땅, 적과 꾸는 축복의 땅은 완전히 황폐, 버려지고 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 사막으로 변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그 많은 복은 뒤로 앉지 커녕 온갖 학살, 저주, 죽음. 이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민족이 전세계 흩어질 거, 그리고 그 땅, 기름진 그 땅이 사막처럼 황폐해질 것,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학살을 당하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의 영역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계획이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700년 전에, 수백 년 미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바벨론에서 때리면서 생생의 맛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결과를 생생하게. 그랬음에도 결국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실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마저 배척한 그 죄. 그래서 철저히 망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이런 이렇게 철저히 망한 이스라엘에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옥토가 되고 에덴 동산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멸망한 그들이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좌우지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철저히 망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기름과 물처럼 절대로 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뺑뺑 둘러싸고 이슬람 국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곳에서 독립을 했어요. 이들이 독립을 원했습니까? 독립한 그 다음날 무슨 소리야? 바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당당하게. 아랍은 이스라엘과 못 감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손아귀에 놓고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산된 민족을 그 땅으로 모아드릴 것을 수천 년 전에, 2700년 전에, 1500년, 2400년 전에, 2600년 계속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 흩어진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온다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버려진 사막과 같이 버려진 그 땅이 옥토가 되고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멸망받은 저주 환란받고 망한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좌우하는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세계 중앙에 가는 조그마한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세기, 21세기 최고의 기적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구원받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망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찾았으니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600년 전에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록된 이후 AD 70년에 그 땅에 살지 못한 채 전 세계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근데 이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말씀이 예언된 이후 1000년이 지나갑니다. 1500년이 지나갑니다.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캄캄합니다. 근데 놀랍게 2600년이 지난 오늘날, 그것도 우리 시대,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2600년 지난 오늘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28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5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온 세계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고토 옛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은 기록하게 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4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을 하는 말씀입니다. 쭉 이스라엘에게 1절부터 쭉 하시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증인. 증인은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사람이잖아요. 정확한 증인이 나타나면 그 사건은 끝이 납니다. 결과는 다 이게 옳고 그름이 다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직 그 땅에서 흩어지기 전입니다.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직은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후광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잘 먹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망하기 전입니다. 이 성경 기록한 이후에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경 약 700년 후에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에 쫓겨났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시 모아드리는데 5절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 일을 부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망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돌아오는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는 모습이 2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이성에 기록된 2700년 지난 오늘날 이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니?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모으며 서방에서부터, 동서방에서는 자유스럽게 돌아가고 싶으면 자유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다라면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 누가 맡겠어요? 누가 맡겠어요? 돌아갈 수 있잖아요. 동서방에서는 돌아와요. 그런데 6절에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왜 놓으라고? 놓지 않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구려하기 때문에 구려하지 말라라고. 내가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놓으라, 구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요. 전 세계에 쫓겨간 그들이 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언제? 1900년 전에 조상들이 살던 땅. 1000년 전, 1900년 조상들이 살던 땅. 난 어디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내 삶의 기반을 닦고, 여기에 부모, 할아버지, 친구, 내 모든 삶의 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전에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책임질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전세계 흩어지고 학살당하고 황폐한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렇게 멸망한 그들이 다시 귀환하고 강국이 되고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들은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학살을 당하고 또 살만하면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랍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돈 버는 재능을 뛰어납니다. 장사를 잘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과학을 발달시킨 민족입니다. 경제를 발달시킨 민족입니다. 학문을 발달시킨 민족입니다. 문화예술을 발달시킨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 그들이 다시 귀환하고 강국이 되고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 그것을 확인해 보므로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증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막연한 것, 확실치 않는 것을 믿는 것들은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굳게 믿고 맹신하는 맹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불신하는 불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크게는 우리 세 부류 속에 포함됩니다. 바른 진리, 바른 사실, 분명한 사실, 절대적인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면 그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것, 애매한 것, 잘못된 것, 붙잡고 있는 것은 미신, 맹신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아니면 자기 무슨 기분, 자기 경험을 앞세우면서 사실을 안 받아들인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근데 놀랍게 이렇게 멸망한 그들이 1948년 그때 독립하게 됩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도 조그만 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금방 찾아지잖아요. 좀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가 잘 안 해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동방과 서방,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을 서방세라고 그러잖아요. 동방과 서방이 돌아옵니다. 근데 북방위를 놓아 이스라엘 그대로 북쪽은 놀랍게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참 놀랍죠. 미국의 제일 많은 600만이 유대인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 320만의 유대인이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성경 노라라고. 남방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남방은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놀랍게 동서남북에서 기원하게 됩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기적이죠. 이스라엘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역사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대인 엑소더스,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이게 71년도, 1971년도 자릅니다. 1971년도, 불과 3, 40년 전이죠.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싶은데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노란 대로. 그래서 압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계속 압력을 가면, 야, 유대인 돌아오게 하라. 보내주라. 러시아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와. 그리고 공교롭게 그때부터 러시아에 흉년이 계속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고픔 문제 앞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그래서 미국은 무역상 최국 대우를 해주고 대신에 소련은 유태인 이민을 허여. 이것이 1971년도. 우리 시대에 성경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 그러니까 성경과 신문을 우리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비교해 봐야 돼요. 지혜 아니겠습니까?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렇죠? 소 유대인 40만 명 출국어용. 1985년. 약 24년 전쯤 되죠.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프랑스가 비행기 편제고. 이사야 60장에 보면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도 기록됐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누구냐? 그래서 전 세계사에 돌아옵니다.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소 유대인 봉국대이동, 그 다음에 검은 유태인 출 이도페, 현대판 엑소더스. 이도페에 있는 유태인들은 하루 오래 돼가지고 피부 색깔도 까맣게 변했습니다. 원신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마저도 다 데려오고 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 에티오피아 유대인 제 엑소더스, 오퍼레이션 솔로몬, 솔로몬 작전한 이름을 가지고 또 데려오고, 그래서 전부 데려오고. 비행기에 짧은 내전을 틈을 타서 많은 유대인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의자에 앉힐 수 없기 때문에 의자를 다 뜯어내고 이렇게 마치 배, 배바닥에 실는 것처럼 3, 400명 탈 수 있는 비행기에 뭐 1187명인가 태워가지고 이것도 기네스 기발한 방법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방문 30년이 끝날 것. 요즘 미국 또 돌아갑니다. 아리엔, 프랑스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린 쉽게, 아,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땅은 누가 살던 땅이에요? 1900년 전에 조상들이 살던 땅입니다. 여러분, 1900년에 전, 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상관됩니까? 여러분, 몇 대 손쯤 됩니까? 우리 역사 거슬러 가보자. 500년 역사도 잘 안 되잖아. 우리 조상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러시아에서 고향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학교 다녔고, 거기서 친구들과 추억이 있고, 거기서 기반 닿고, 거기에 부모님이 살고 있고, 할아버지가 살고 있고, 조상대로 살던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올 곳이 선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어떤 큰 기적이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것도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분명한 사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굴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 경험,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을 다스리고 사실 앞에 사실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앞에 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황폐된 땅이 옥토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은 황폐되고 버려진 그 땅이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8절, 그러나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리아의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2600년 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황폐한 사막과 같은 황폐한 그곳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해서 당당한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릴 것을 2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가망성이 있었겠습니까? 예언된 말씀은 천년이 지납니다. 2000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때 2600년 지나니까 뭔가 싹시 보이기 시작하더만 우리 시대 그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여기에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던 전세계 흩어졌죠. 이 말씀 흩어지기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 흩어졌죠. 그러면서 34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길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들에 성벽과 거문이 있다리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예사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였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랍세계 완전히 황폐된 땅이잖아요. 다만 그 땅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정말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검은 황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라고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이르리라 내가 책임진다. 이곳이 에덴 동산처럼 변한다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것도 우리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면 피와 눈물 놓고 피운 약속의 땅. 이게 이스라엘.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국계에 이 별이 세게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이것도 비만 제때 내리면 가능합니다.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이. 근데 성경은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땅을 갈고 기경이라는 말씀대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완전히 변한 모습이죠. 이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 흐르는 강이 요단강, 유일한 강. 유일한 호수는 갈릴리 호수. 물의 해면보다 210m가 낮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전 국토를 적시고 있습니다. 여기 강이지만은 우리 한강과는 비교가 안 되고 제가 어렸을 때 몇 갚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또래 지나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는 많이 비가 그렇게 겨울에 눈이 내려가지고 그 갈리호수가 조금 범람할처럼 강이 커지다가 보통 때는 겨우. 우리나라는 내버려 두어도 이렇게 되죠.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때 비가 내리고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곳은 자연스럽게 된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은 지형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곳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보십시오. 이곳이 현재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것들을 민둥산, 성경은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반드시 나망구를 심고 거기에 스프링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보십시오. 오케이, 수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황무지과 적과 꿀의 땅으로 사망이 연못되라 이사야서 예언이 실현됐다. 끝없이 펼치는 포도밭. 원래 포도밭이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그곳. 그것을 갈고 닦고 또 스프링클 연결해서 오늘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보잘것없는 그 민족이 전 세계를 차원하는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때 전쟁. 러시아가 이란, 리비아, 에토피아, 도갈마 족속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이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물론 전쟁의 결과도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한 나라만이 아니다. 이란, 리비아, 에토피아, 도갈마 족속 등을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붙습니다. 그게 에스겔 38장의 내용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6장에 보면 동방의 왕들이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류 종말 전쟁이 일어날 것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보십시오. 36장, 37장, 38장, 39장 계속 이어집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시.
1948년 5월 14일 테라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해.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토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한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인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농업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 사막과 바다 사이에 좁고 메마른 땅 이스라엘. 그 북쪽 갈멜산 넘어 이즈르엘 평원으로 취재팀의 헬기가 날아올랐을 때 거기 산 꼭대기에는 푸르른 밭이 펼쳐져 있었다. 20세기 초 2000년 동안이나 오랜 유랑 생활 끝에 유대민족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농사를 짓는 일이었다. 이 땅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는 일이었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만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으며, 그러한 유대민족의 신념이 이 사막 위에도 지푸른 화수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폭판에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 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런 땅이란 믿음에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농업의 뿌리는 자라났다. 그런 결과 지금 사막 한편에선 감자 수확이 한창이고 또 다른 밭에서는 면화를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사막의 거친 바람에도 면화는 그 희디흰 솜털을 꾸준히 키워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농산물을 얻어낼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70%를 수출하는 세계 유수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예, 여러분, 사막에서 농산물이 수확되고 꽃이 피고 그것을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중국의 사막 때문에 우리도 피해가 봄마다 황사가 항상 밀려오잖아요. 한국에 살면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재난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봄에 오는 황사, 그 다음에 물난리, 또 저 가을에 접어들면 태풍, 농사 실거주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피해를 볼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황사, 중국은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비가 너무 와가지고 뭐 하여튼 그 황하가인가 막 넘치니까 군대를 몇 사단 물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냥 마치 사람이 벽을 쌓듯이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얼마나 대단하면 그 전쟁 때 그 수를 밀고 오니까 미군에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도 도로 우리나라를 그냥 밀려놨겠어요. 그런데 중국도 사막 앞에는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 사막이 계속 넓혀지고 있잖아요. 넓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인구 얼마나 됩니까? 그런 그들 어떻게 사막에서 꽃이 피고 농산물이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다시 전 세계에 수출되는, 보십시오 성경 여기 보십시오. 내가 에덴 동산처럼 하겠다는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리라. 마치 우리나라에 살면 피할 수 없는 그 재난이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하나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혼이 살아됩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혼이 살아됩니다. 다만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길이 있고 지옥,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대해서 영혼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피할 수 없는 죽음, 심판, 내세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시간이 후쩍 한 시간 남짓 지났습니다. 잠깐 운동 한번 해볼까요? 잠깐 한번 좀 쉬어가면서 한번 네. 깍지를 껴가지고 앞으로 한번 쭉 밀어보시고 힘을 주면서 쫙 밀어보시고 하나, 둘, 셋, 넷, 위로 올라보시고 하나, 둘, 셋, 넷, 좌로 마음대로 하세요. 자로. 네, 하나, 둘, 셋, 넷. 다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뒤로. 하나, 둘, 셋. 예. 한번 옆에서 앉아 돌려보시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에어컨 밑에서 두 시간 남짓도 힘들어 하면서 무슨 제대로 지옥은? 좀 생각해 보세요. 예. 2시 에어컨 밑에서. 그래도 양호잖아요. 양호하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수양에 참석할 이런 조건 아니죠. 이거 정말 호텔이면 호텔. 이런 곳에서 2시간도 힘들어하면서 무슨 배짱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예? 지옥은 무슨 배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 나머지 짤막한 한 시간 남짓. 이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마지막 때에 되질 일들.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게 될 말세 징조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므로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결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확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 불안해하잖아요. 옛날에 비한 과학 문명, 물질 문명, 모든 것이 상상 못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살잖아요. 사랑의 가난, 참 그렇죠. 그렇죠. 신뢰, 모든 것이 신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받은 상처, 아픔들, 고통들 많이 있죠. 앞으로 삶은 누구와 함께? 성경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 함께 합니다.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자와 함께하면 그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렵니까? 누구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이 쓰러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내일의 일기예보 그냥 적당히 예보할까요? 내일의 일기예보를 예보기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어떨까요? 아마 심사숙고하고 심혈을 기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슈퍼컴퓨터가 동원되고 그러죠. 또 뭐 그동안 데이터가 동원되고 인공위성이 동원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 수백 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기예보를 예보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맞던가요? 예? 예?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예? 그렇다고 일기예보 안 맞았다고 전화할 것 없어요. 항의할 것 없어요. 구름이 가다가 살짝 비껴 가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예? 무슨 방법?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예보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보겠습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라고 남풍이 불음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리라 하나니 과연 그라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기상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일들도 어떤 일이 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여름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러죠? 여름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덥지만은 이제 서서히 아침 저녁으로 벌써 바람이 다르잖아요. 가을에 문턱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적인 분은 야 가을이 느껴진다라고 벌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징조들이. 모든 일에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느냐.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로 지중해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를 실은 구름입니다.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남쪽은 이집트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을 실은 바람입니다. 무책이나 덥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일기예보를 따라서 일기 상황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하루 일기는 분별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고 추울 것 같으면 겉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기예보를 통해서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그거 다 준비해서 이렇게 우산 손에 들려보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지각, 지혜를 갖고 살면서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느냐.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징조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징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진짜 나에게 옳은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되는 것, 내 진정한 복과 상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는 무디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무관심, 무감각, 무감동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특징이 그렇게 규정됩니다. 오직 자기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내 생각이 이렇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것을 붙잡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어떤 우리 세대의 모습을 여기에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성경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정말 목회하면서 아래의 것을 알려주는 목회 서신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네가 이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 좋아진다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먼저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문제. 사람은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정신입니다.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생각을 잘못 다스리고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이 마음은 어떤 사람은 아주 좁아져요. 마치 바늘 하나 들어갈 만한 여유가 없이 말 한마디면 금방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 생각이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솔직히 생각이 부정적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함께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정말 사람은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가 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도덕이 파괴됩니다. 성적인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세속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 정신이 파괴됩니다. 어떤 내 성적인 일, 그렇죠? 어떤 육신적인 일, 오직 그것에 탐닉할 때 세상 끝이, 그리고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간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2절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는 거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 부모를 거역하며 저는 이 말씀을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 말씀을 적용시켜봤어요. 맞춰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희생하는 시대, 부인하는 시대, 남편의 뜻 앞에, 부모의 뜻 앞에, 자식,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 모든 걸 내어놓고 헌신한 그런 삶이었죠. 돈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 부부, 인간관계, 정조, 지조들이 파괴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돈도 없었죠. 돈도 없었어요. 단순하게 농사 지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젊게 살던 시대. 그렇죠. 교만하고 해방한 부모를 거역하면 물론 그 시대도 불효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불효는 판약에 다르죠. 지나친 불효자는 동네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덕성마리 하는 것을 우리 어렸을 때 덕성마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동네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맞추는 건 너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징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 생각, 이기주의, 자기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되느냐,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렇죠. 돈, 돈이 왕이죠. 돈 앞에서 무슨 자존심, 지조, 정조, 양심, 사랑 그런 거 없죠. 돈 앞에서는 돈이 왕입니다.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고, 돈이다. 돈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느냐, 몇 억짜리 집에 사느냐, 뭐 그런,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막내 8살 때, 1학년 때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삿짐이 내려오니까 친구들이, 같은 아파트에 친구들이 와서 친구가 이사를 가요. 근데 얼마나 관심있게. 근데 관심이 뭔 거니? 몇 평 아파트로 가냐고 그러더라고. 몇 평 아파트로 가냐라고. 그 친구가, 함께 있던 친구가 이사를 가니까, 전학을 가니까 참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야, 참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심 없어요. 몇 평 가느냐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왜? 몇 평은 왜? 그래도 몇 평이냐? 하여튼 분식, 몇 평이냐? 귀엽고 몇 평. 그러니까 몇 평으로 간다니까, 아, 우리 집은 몇 평인데. 이러면서 자기 집보다는 작다라고. 이게 친구가 이사 가는 관심 없어요. 몇 평으로 가. 자기 집보다 크면, 와, 좋은 데로 가고, 자기보다 적은 데로 간다니까 안심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야, 애들 사이에서. 네? 방이 몇 개냐? 방이 몇 개냐? 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교만. 마지막에 교만하죠. 해방한 부모를 거역하면.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초등학교 5학년, 그거 보셨죠? 들으셨죠? 선생님 욕합니다. 자기들끼리. 아, 선생님 어떠고 저떠고 막. 근데 며칠 전에 신문에 엄마 안티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네가 엄마야? 이렇게. 엄마를 비난하고, 세상에. 세상에. 요즘 보시죠. 부모를 거역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제가 얼마 전에 7월 말 주에 속초, 저희 교회 속초가 있어서 속초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제 수원쯤 오니까 제 옆에 있는 아마 고등학생들이 이제 여름이니까 바닷가, 슬리퍼 신고 바닷가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여기 오니까 차를 갖고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바빴던 차를 못 갖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오니? 그럼 차를 뭘로 샀느냐라고 항의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아니, 부모가 차를 샀으면, 아니, 태워주면 감사하고, 무슨 부모가. 근데 아마 사돈이 있어 엄마가 못 나온다니까. 그럼 차를 뭘로 샀느냐고 항의하더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학생, 남학생 같은 말랑 제가 눈 돌렸죠. 여학생이는 그래도, 그래서 학생. 학생, 그게 무슨 말이야?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컷 쳐다보고 말더라고. 이 학생 같으면 한 번 싸우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남학생 같으면 얼른 고개 돌려서 안 그런 것처럼 했을 것 같아요. 무서운 시대에. 부모를 거역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저도 이제 자녀 키워보니까 부모. 근데 부모, 자녀가 부모를 거역합니다. 얘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모든 자식 중심이죠. 부모 설 자리 없죠. 감사가 없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 거룩. 무슨 거룩이 밥 먹여주냐라는 식이죠. 무슨 돈 생기느냐. 그렇다고 출세가 되느냐라고. 3절, 무정하며 정이 없죠. 나 말한 것 하지 않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조금만 자기 자존심, 자기가 손해봤다, 무시당했다 싶으면 다 그러죠. 옛날에는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매맞고, 선배들한테 매맞고, 군대 가면 고참한테 매맞고, 제 때만 해도 그래. 매맞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어땠습니까? 그리 못 오죠, 실제. 네, 선생님 뭐라기도. 뭐라고. 참, 요즘에. 그 다음에 참수하며 절제, 절제가 없죠. 참을 줄 모르죠. 아이들도 뭐 사달라고 하면 숨이 넘어가, 금방 숨이 넘어가. 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절, 배반에 팔면 쉽게 배반하죠. 사랑도 배반하고, 약속도 배반하고, 의도 배반하고, 부부끼리 정말 한 약속하고, 서운하고, 혼인 서약하고 시작한 결혼도 쉽게 그냥 깨버리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 쾌락 앞에, 쾌락 앞에. 가정도 내팽개치고 무슨 포도 그러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라니. 요즘에 현대 교회들, 대형 교회들, 훌륭한 목사님들, 대단한 설교들 참 잘하죠.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만 1200만이라고 그래요. 불교인, 자비를 외치는 불교인 2000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이가 좋아집니까? 점점 나빠집니다. 좋은 말들은 무성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점점 나쁜 쪽.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돼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어른될 때 어떨까요? 여러분 정신이 파괴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말세 호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점점점점 물질, 지식의 발달은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며 인간의 부패한 타락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신세계가 그랬죠? 물질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정신세계가 이미 우리 이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의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참 놀랍죠.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주는 말씀입니다. 1900년 전에 옮겨 적은 내용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잖아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 하늘과 땅, 이 자연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것들은 이 물질 세계는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참 우리 시대는 옷이 낡아져서 못 입는 경우도 물론 개중에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죠. 그래도 물론 이제 비싼 옷은 비싼 그래도 싼 거 참 어떤 곳은 어떻게 가격이 이럴까 할 정도로 싼 옷들도 참 있죠. 참 뭐 그 달아져 가지고 뭐 떨어져 가지고 못 입을 정도는 아니죠 진짜. 마치 옷을 오래 입으면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 물질세계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라고. 이 말씀은 1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확인한다고 봅시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말이 안 돼 보이실 거예요. 무슨 소리?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는 계속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기만 와도 공기가 다르다는 것도 알잖아요. 참 공기 좋다. 참 좋다라고. 뭐 참 10조가 요즘에 또 그런데 네? 참 좋다라고. 네, 그 10조 좀만 관심 가져봐요.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는 것은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사실 참 쉽습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계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마지막 때에 되질 일들을 예언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겠죠.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승천까지 됐어요. 그런 후 시간이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역사가 끝이 나잖아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맡아주러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느냐, 외면했느냐, 거부했느냐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시게. 질그릇 팔로 차면 깨질 거 아니겠어요? 철장으로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 밑에 오신 거 사실이잖아요. 죽으심과 부활 사실이잖아요. 얼마든지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때지를 어떤 일이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시리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더라. 그러면서 주의 깊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종교가 이게 수단이 되고 세속화되고 종교가 정말 세상과 짝해지고 세속화될 때 이 세상의 끝은 희망이 없다. 끝이 있다라고.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는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할 수 없잖아. 종교가 마지막 인간의 양심을 붙잡아주고 있죠. 네, 종교가 세속화되고 이게 수단이 되고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못합니까? 타락합니다. 세속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타락된 부패하고 타락된 본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심으로 인한 다툼, 갈등, 싸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 여기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이것은 전 세계가 뒤엉키는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세기 두라수는 벌써 1939년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가 다 뒤엉켰죠. 벌써 세계가 함께 치른 전쟁은 지나갔습니다. 1939년에서 2차 세계대전 세계가 하나가 전쟁에 모두가 참여했죠. 이제 마지막 남은 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죠. 보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과 이런 거 이렇게. 그다음에 첫째 기근과 지진. 20세기 특징은 풍요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 물질 문명의 발달, 모든 게 발달된 풍요로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풍요의 시대에 첫째 기근 굶주림이죠. 첫째 지진. 여기는 이렇게 기록돼 있고 누가 보면은 첫째 오녁, 별의별 전염병. 오녁이 첫째 일어날 것. 그러니까 기근, 지진, 오녁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풍요시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으로서 놀란 예언을 또 주셨는데 뒤에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이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다 이루리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세상 끝에 되어질 징조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32절 갑자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유죠. 무화과나무를 무화과나무 한 년마다 잎사귀로 열매가 맺잖아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무궁화입니다. 일본은 사쿠라, 벚꽃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상태를 나타낸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모든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가 쏙 올라옵니다. 희한합니다. 그냥 줄기에서 열매가 쑥 그냥 올라와요. 이 무화과는 무엇을 가리키고니? 지구상에서 없어져버린 이스라엘을 보라.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을 보라. 마치 무화과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없어져버린, 망해버린 이스라엘 다시 독립을 하고 회복하고 전 세계를 좌우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왔다고요? 가까이 문 앞이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3, 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놀랍죠. 천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훨씬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을 보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시대를 알려주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요약해 보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를 한 세대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한 세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이렇게 공중재림, 재림, 이 여기를 또 한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양심을 살아가도록 허락했다 해서 양심시대, 방치시대. 그럼에도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등지. 그래서 에덴동을 쫓겨나게 되고, 노아 홍수를 경험하게 되고, 바벨탑을 통해서 또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냅니다. 여기서부터 선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민시대, 율법시대,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법을 주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BC 60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성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문둥이를 깨끗게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떠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떠줄 수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에 떡 다섯 개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납니다. 그 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핍박, 저주, 학살,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 유대인들이 마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그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받고 보니까 엄청납니다. 자격이 없는데 다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가 바탕이 되고 동기가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을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지옥 가고, 그래서 사는 것은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은혜는 받고 보니까 너무 커요. 은혜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사랑이 동기가 돼서 감사해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게 은혜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가족이 화목합니다. 그러면 그 주부는 자녀들을 빨래하고 남편 뒷빨래하는 거 어떨까요? 답답할까요?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만나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럴까요? 그 일 자체가 즐거울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자녀를 뒷받침하고 내 자녀를 돌보고 도움을 준다는 자체가 감사해서 정말 그게 아내의 삶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참 윤기 나는 삶일 텐데,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문제가 많으면 내가 어쩌다 이 집구석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라는, 그렇죠? 자녀들 말 안 듣고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쉽게 지치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고 좌절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삶이 사랑이 바탕이 되고 은혜가 바탕이 된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은혜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은혜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런 이후에 이 땅에는 7년, 기한부 7년, 물론 엄청난 환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여기까지 이미 역사가 성경대로 되면서 확인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예수님의 재림 때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를 지금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어떤 일들이요? 종교적으로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덩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첫째 기근, 지진, 원효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회복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 왔다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잠시 보겠습니다. 물질세계의 위험한 지구, 그렇죠?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지구 운명의 시기 7분 전, 2006년. 근데 2007년, 지구 운명, 지구 종말, 핵에 의해서 지구가 종말을 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데 그 시간이 얼마로? 5분 전. 여러분, 5분 전이 멀리 남아있습니까? 열차 출발 5분 전입니다. 어때야 돼요? 이미 여기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5분 전인데도 만약 버스 타고 있다면 그거 끝이 나죠. 그렇잖아요. 약속 시간 5분 전인데 아직도 택시 안에 있다면 뭐 뭐가 문제가 있죠? 이미 그 장소에 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석학들, 또 노벨상 수상자들, 전문가들이 지구 운명을 이렇게 지금 5분 전이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압니다. 5분 전이 멀리 남아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지구는 미치고 아니, 지구가 병들고 있다. 말세 침례 차인의 복수인가? 지구 구할 시간 8년 남았다라고. 지구 온난화, 해양 오염, 사막과 열대림 소식, 오존층, 뭐 산성비, 지금 환경 지향. 이게 초록색 부분이 오존층 구멍이 구멍난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요즘에 산성비 잘 아시죠? 동식물 멸종 위기에 있죠? 요즘에 정말. 또 말세 인간성 타락. 아까 정신적 자기만 사랑 고도의 개인주의. 돈을 사랑할 황금 만능주의. 자긍하며 교만 회방. 부모를 거역하며 아까 19가지. 인간의 마지막 때 어떤 정신 상태, 삶의 태도, 자세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시대 그대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다. 돈 몇 푼 때문에 쉽게 사람을 죽여버리죠. 다 그렇죠.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외모 만능. 사람은 정신이잖아요. 속사람이잖아요. 마음의 평안 있고 마음의 기쁨,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외모로 끝이 없죠. 욕심으로. 그래서 요즘에 외모 만능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죠. 똑같이 운동하는데 연봉이 다릅니다. 인물에 따라서. 백검은 연봉이 완전히 달라요. 연봉이 달라. 에?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만약 얼굴이 그 정도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환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뭐 CF에서 막 그렇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왕이면 얼마나 좋아요. 참 요즘 외모 참. 그러니 정말 열등감,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피어싱 요즘 인터넷 문제 많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그 다음에 요즘에 자살을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권유하고서 자살 사이트, 뭐 자살 교과서에 그러니까 힘드니까 뭔가 종교에 의존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사이비 종교들 많죠. 또 설사 사이비는 아니라도 정통이라 하더라도 내 영혼이 진정 사랑을 주는 구원받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랑이 회복되고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삶이 변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달콤한 말씀은 있지만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그런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정말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우리나라 하나님 뭐 재림 예수도 많고 하나님도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굶는 사람 이 풍요로운 시대 한 해 1,800만 명 죽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모습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검은 대류. 그렇죠? 보십시오. 예. 어머니는 이미 호흡을 숨을 거뒀습니다. 싸늘해진 시신을 안고 이 아이 얘도 곧 죽겠죠. 우리 이 풍요로운 시대 한쪽에서는 가다 쓰러졌습니다. 이 아이 이제 죽기 직전 농캐 독수리 냄새 맡죠. 이제 먹잇감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이 쳐질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 시대 첫째 기근, 첫째 지진 오뇨, 그다음에 요즘에 식량 파고 일로 대장 오는 거 식량 기근 시대가 옵니다. 그다음에 지진. 참 우리나라의 모양, 초모양 복받은 나라죠. 산 좋고 물 좋고 너무 큰 지진의 피해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 느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진 대단합니다. 지구촌 다시 지진 공포 매일 8천 건 지진.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쏟아지고 땅을 직접 폭삭 도시가 사라졌다. 거대 도시가 순식간에 바로 공포이십죠. 참 이런 자료 보면 여러분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쌓은 삶에 터진 기반, 인간의 문명 20조 흔들어서 요 모양 됐다라면 1분 흔들면 어떻게 1분? 한번 계속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쌓아놓은 것이 마치 자기 영혼이 살 것처럼 왕국일 것처럼 생각하고 막 애씁니다. 한번 흔들어버리면 모친 끝이 납니다. 삶의 기반, 희망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은 지진을 잘 발달했다고 준비했다라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큰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고베 지진 여기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도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 10년 이내 서울 경기 강진 발생 확률 57%. 아무 준비 없이 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근거가 있으니까. 요즘에 신중 풀리 때문에 손들 잘 씻죠. 네? 손들 잘 씻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죽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감각한지 살아가는 다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특별히 또 이스라엘 회복됐죠.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모든 징조들이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4장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40절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르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르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앞서서 37절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씻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 마지막 때 되질 일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노아 홍수 시대를 상고시켜줍니다. 생각해보, 기억나게 해줍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 마시는 것, 씹가는 것, 장가가는 것. 물론 이거 필요하죠. 우리 때가 되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씹도 가고 장가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오직 그것이 다 있냐? 하나님의 심판, 죽음,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오직 눈에 보니 현실적인 문제. 집착하고 붙잡혀 살아가는 노아 시대처럼 그리고 심판이 임하니까 아무 방법 없이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 시대의 모습을 노아의 시대하고 연관시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그러면서 그때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르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르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 시대에 이 지구가 공간에 떠서 좌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이 놀라운 천문학적인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동시간인데 밭에 있다는 이야기는 낮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낮입니다. 여기 매를 간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밥할 때 매를 갈아서 했잖아요. 아침 저녁이라는 이야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밤에 두 남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어디는 밤입니다. 어디는 낮입니다. 어디는 아침 저녁입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놀라운 그 시대로서는 상상도 못한 과학적인 사실, 천문학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여기 예수님이 죄림의 때 마지막 때 쭉 이야기하면서 밭에 있습니다. 왜 밭에 갈까요? 일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일해야 돼야 되겠죠. 낮에는 일해야 되겠죠. 매일 간다는 밤에 아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먹을 거 챙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말을 이야기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퇴직금 놔두고 누가 찾느냐 미리 찾아가지고 뭐 바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뭐 보통 이런 어떤 그것을 빗대어서 어떤 다른 어떤 그 바람을 가지고 뭐 뭔가 돈,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한대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 나중에 일해야 됩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주부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대리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함께 일을 하다가 대리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다. 버려진다. 여러분 시험 봐놓고 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얼마나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답답한 일은 정말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의 명퇴를 강요받습니다.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다음대로는 평생 직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몸담고 직장에서의 밀려납니다. 그 고통 책임자들 가족을 지고 있는데 물러나야 됩니다. 또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참 안 됐죠.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가 하면 어떤 여자는 남편에게 버려지는 남편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큰 고통, 불행이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버려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부모에게 버려지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학교는 왕따 당해야 돼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그 부모, 그 당사자, 그 상처 아프면 얼마나 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 더 고통스러운 사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대리감을 당하는 사람이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느 편에?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씻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마다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죄를 눈꼽만 동남 못하잖아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이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수 있습니까? 또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왕따 당하는 거,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남편에게 버려진 거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일, 절대로 받아들은 안 될 사실은 하나님께 버려진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리감을 당하는 편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끝까지 하나님을 마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버립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 있고 버려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7년 동안에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이 7년의 절반에 이제 이때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사실은 이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버려지는 사람, 이게 버려지는 사람은 7년 왕국, 7년 환난에 참여하고 온갖 7년 환란 동안에 고통, 저주를 받다가 그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사실은 이 7년 환란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기간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그 시대 온갖 전 세계에 흩어서 온갖 저주를 받는 것처럼 끝까지 은혜를 마다한 자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7년 동안 온갖 저주 속에 있다가 결국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대신에 이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명씩 14만 4천이 구원받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7년 환란 때 절반에 전 세계를 통치할 슈퍼스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온갖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자로 문제, 그렇죠. 강절도의 문제, 유괴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테러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만 풀 수 없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를 그 사람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나타나서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느냐, 모든 사람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666의 표입니다. 이 내용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7년 환란 때 되질 일로서 쭉 기록되면서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임하여 표를 받게 하고 17절 모든 사람 예 없이 표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다? 오른손 아니면 어디에다 받아야 된다고? 이마에나. 그럼 왜 이 표를 받아야 되는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림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왜 표를 받아야 된다고요? 매매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매매의 수단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아니면 크레디트 카드. 그러잖아요. 수표잖아요. 그런데 이 매매 형태가 없어지고 무엇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요? 오른손에 임하에 받은 표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시대. 마치 적그리스도는 오른손에 임하에나 표를 이 표를 가지고 세계를 꼼짝 못하도록 통제사회로 끌어갈 것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살았던 사도 요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인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얼마라고요? 666이네. 그 수를 자세히 살펴봐라. 666의 표를 오른손에 임하에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영역을 초월한 완전하신 전능하신 신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 한번 살펴보셔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1900년 전에 사람 마지막 시대 오른손에 임하에 표를 받아가지고 살아갈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100년 전에도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카드 한 장 가지고 전 세계 마음대로 여행하고 쇼핑하고 마음대로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아주 자연스럽죠. 카드는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카드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얼마나 이런저런 문제로 만지지 않습니까? 강절도 위험, 인신매매 위험, 테러의 위험, 경제정의, 부정부패, 끊임없이 일어난 부정부패. 경제정의가 소유자들 간에서 중산층이 몰락한 데 부익부 빈익빈으로 중산층이 얇아지면 사이 큰 극과 극이 만나면 대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중도 보수, 중도가 없잖아요. 중도가. 극보수와 극좌의 중간에서 그것을 완충역할 해서 서로 사이 통합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민들이 좀 발전적인 쪽으로 나갈 그 중도가 없어요. 그냥 극과 극이 부딪힌가 노상. 정말 이렇게 대치하고 대모하고 정치판도 그러고 그렇게 회사도 그러고 가정까지 서로 그냥 서로 이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성경을 처음 이 성경만 본다고 합시다.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아 하나님 이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실 수는 하나님 무등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 있기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데려갑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마다한 자들이 이 7년 환란에 참여해서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42달, 3년 반 동안 통치하고 그 사람은 오른손에 임하에 아마 이 기간 또는 자유스럽게 받게 할 겁니다. 이때부터는 안 받으면 누구든 죽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통제 사회로 끌어간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19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 방법 말고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만능의 신 컴퓨터. 컴퓨터가 등장하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아주 자연스럽죠. 컴퓨터 없는 사회는 상상도 못하죠. 지구촌은 컴퓨터 가지고 통일한다. 지구 대통령 인터넷. 카드 없으면 지구를 떠나. 이게 불과, 카드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카드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 사기, 피해, 속줄, 돈도 믿을 수 없고, 가입자 분신 유통을 하면 부른다. 불법 사용경 결국 이런 사람, 이런 문제, 많은 문제. 결국은 짐승의 애완동물의 전자칩 인식표. 그래서 애완동물의 전자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드러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어떻게, 나이가 얼마인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개에 관한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애완견에도 인식용 칩 넣는다. 요즘에 개라든가 이런 것들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라든가 개 다 집어넣습니다.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몸. 그래서 90년도 벌써 아주 오래된 신문이죠. 지문보다 효율, 인간 바코드, 지구촌 신분증, 모든 사람의 문인세계야. 컴퓨터의 노예 전략. 이미 컴퓨터의 노예가 됐잖아요. 컴퓨터 없는 사회는 모든 혜택은 컴퓨터에서 주어지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하죠. 여기에 이 애동 딸이 가마 사기다. 남편감을 데려온 모양이죠.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가 확인해보자. 여기는 등어리에 받아놨죠. 등에. 근데 성경 분명히 오른손에 이마에 여기 뒤에 보면 666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 전에 벌써 신문에 우리 조선일보에 무현금 시대 열린다. 화폐가 사라진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자화폐 시대 현금이 사라진다. 모든 상품에 찍히는 거 잘 아시죠? 바코드라고 그러죠. 가에 두 줄 가운데 이게 666입니다. 시작을 알려주는 지시보 확인 끝. 이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가 작동하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죠. 줄무늬 바코드 666이다. 그렇죠. 그래서 꿈의 집, RFID 집. 요즘에 그 하이패스라든가 자연스럽죠. 신생아 집 바코드와 요즘에 유괴, 납치,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영 어린이 팔의 집 이식에 딱 찾았어. 요즘은 그 휴대폰만 가지고서도 이치가 다 추적되죠. 사실은. 모든 게 다 드러나죠. 딱 찾았어. 미인간 바코 시대 활자. 사이보그 가족 세계 첫 탄생. 중요한 것은 2002년도에 한 가족에게 실제 인간 몸에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되는 가족이 200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이보그 가족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그 수의사로서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벌써. 그냥 칩, 미 생체칩이 사이보그 가족 탄생.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영수증에 666. 이렇게 안전 편리처럼 666. 세계정보의 666, 마귀숫자 666, 노골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상도 있고 666, 보십시오. 1900년 전에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
열쇠를 잊고 집을 나왔거나 컴퓨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당황했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미국 등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담은 무선인식칩을 자신의 몸에 이식한 인간 사이보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인간 사이보그 미키 스칼라 씨. 니더기에 손을 대자 컴퓨터가 저절로 켜집니다. 손등에 개인정보를 내장한 무선 인식 칩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Just wave your hands and you know something happens, an event occurs, whether it's door or password or you know internet information being displayed to you. I like that magic aspect.
동전보다 작은 이 무선 인식 칩의 가격은 2,000원 정도. 일단 한번 손등에 집어넣으면 100년 동안 작동하며 수술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암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또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도 없는 게 장점입니다. 그라투스트라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칩을 손에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스스로, 물론 이것은 아예 666표는 아닙니다. 이 칩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준비는 자연스럽게 그 표를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살아가는 사이보그 가족 인간을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대례감을 당하느냐 버림을 당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습니다. 7년 환난은 구원받는 기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받은 자들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를 멸절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천연왕국, 천국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 7년 환난 때 될 예수님 재림 후에 7년 환난 때 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처럼 뭐 소 답보도 돼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운명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게 우리 모두 이 문제, 주님 오실 때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더위에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좀 찬양을 불러서 좀 피로를 풀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찬양이 좀 약하니까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뭐 노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가사 한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푸념만 하고 탄만 하고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헛마다고 말만 해서 되겠어요? 험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랑의 가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사랑의 부유한 사람이 되고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가운데 구원받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을, 우리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회입니다. 남은 시간 정말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길을 기울이면 틀림없이 구원받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구원받고 믿음을 따라 삶으로 믿음을 따라서 또 사랑을 따라서 소망 안에서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